욥기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넓고 깊은 바다로, 욥기 1장 그리고 2장입니다. 욥기는 구약성경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이해하기 쉬운 이유도 욥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욥기 1장, 2장은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벌리는 장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사탄이 대단한 존재인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사탄은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가진 희저물이지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지 1과 같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새로운 천사장이 된 미가엘에 의해서 천국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떨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 혹은 악마라고도 하는데, 이 욥기에 사용된 사탄이란 단어의 뜻은 영어로 accuser, adversary,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법정 용어로는 검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의 뜻은 변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고발하는 자, 검사, 변호하는 자, 변호사, 예수님, 또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이 보통 검사와 다른 점은, 검사는 이제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존재지만은 사탄의 존재 이유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자기가 영원히 있게 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아담이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건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탄은 쫓겨났는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쫓겨난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비난한 구실을 줍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유다서에 보면은 1장 6절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천사의 위치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인데 타락하고 세상으로 떨어졌으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욥기를 읽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질문이 떠오르지만은 그 막상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욥기가 시작하는 1장, 2장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1, 2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욥기 전체의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제 욥을 소개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기 온전은 영어로 blameless,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인가 하면요,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은, 자기 자식들입니다. 욥들은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혹시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관한 한은 blameless,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적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으면 꼭 나중에 이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세상 일을 운운하는 천상회의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의 주석입니다. 이 회의에 사탄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시작되는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봤나이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요즘 말로 바꾸겠습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한 사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너 왜 쓸데없이 세상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니? 사탄이 대답인데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찬양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대 대장한테 아주 예쁜 목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서는 반역하고 쫓겨나니까 그 예쁜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 목소리가 상당히 걸걸하고 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흉내 좀 내보겠어요. 사탄,
내가 괜히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나도 쫓아내십니다. 나도 죄진 사람 찾아내서 하나님께 구하려고 바쁘게 났는데 뭐 잘못됐겠습니까?
너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데 너 요비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머니가 친구 아들 칭찬하면은 엄청나죠 그게? 그러면 우리 배가 아파옵니다. 사람도 질투가 나는데 하물며 사탄이 남 칭찬하는 거 그냥 듣고 있겠습니까? 이제 사탄에 또 그럽니다.
요배가 유별하게 복을 치니까 그렇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모든 거 뺏어 가면 하나님 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만 웃으세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에게 있는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주는 사탄의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탄의 입을 통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사랑하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주실지 모르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욥처럼 축복을 해주셨다면 자기가 왜 하나님께 반역하였겠느냐는 불평을 마음에 이제 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불평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장담을 하시는데 아니 네가 잘못 봤다. 욥은 그런 사람 절대 아니다.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닐걸요. 내기 할까요?
자 욥을 시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고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은 욥의 몸은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욥에게서 세상적인 축복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지를 이제 욥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예는 앞으로의 그 욥의 행동에 달렸지만은 욥은 이런 사실도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의 원인이 자기를 두고 하늘에서 벌어진 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욥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은 사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겉옷을 찢는 것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참 그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이제 욥의 신앙 고백 앞에서 사탄은 확신은 이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성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사탄과의 포스트 라운드는 사탄의 참패로 끝이 나지만은 사탄은 굴복하지 않고 천상회에 다시 나타나고 불평을 합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당시에는 뭐 가죽이 뭐 거진 유일한 옷을 만드는 재료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망가지면은 다른 옷을 입으면 된다. 그러니까 재산은 없어져도 또 다시 벌면 되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본체를 건드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욥의 몸까지 건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항의에 이제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세컨 라운드에 공이 울립니다. 심판이 이제 사탄을 부선수를 불러 사탄을 불러서 쥐를 줍니다. 몸은 건드려도 좋지만은 목숨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자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때 처음으로 욥의 아내가 성경에 등장해서 하는 말이 2장 9절입니다. 제가 여자 흉내는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충격적인 망언입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이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1장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2장에는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데 욥은 blameless. 그러니까 사탄은 욥에게 아무런 삶을 찾을 수 없게 또다시 참패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오고 욥은 하나님께 참아하지 못했던 불평을 자신에게 터뜨리는 것이 3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욥은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이거 결국 관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는 욥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마음으로든 아니면 물질적이라든 서로 주고받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쌓아지는 게 관계인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얻을 것이 있으면은 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또 얻을 게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아주 끊어버리는데 자 이런 것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열심히 내서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어떤 욥의 와이프가 가진 배신감의 표현입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상당히 다쳤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상한 감정의 그 외침입니다. 근데 이 욥은 달라요. 욥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1장 21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역개정보다는 새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해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요거 NIV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발견되는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요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에 대한 청지기 개념이 아주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동안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던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존재는 알몸에서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이런 청지기의 개념이 확실하게 이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게 분명하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특히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은 뭐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간 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손을 꽉 껴주고 태어납니다.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다 잃고 죽습니다. 가질 것이 없으니까. 내게 나한테 있는 게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주신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거두어 가시겠다는 분도 하나님. 또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예수님도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자, 우리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되 히브리 원어는 바락, 영어로는 bless. 이 bless는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세가 확실한 욥은 축복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1장에서도 행위로, 2장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코브넌트, 또 사람의 순종이 결합돼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이야기의 발단이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욥에게 가혹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이런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에 내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누가 와서 충동한다고 열을 받아갖고서는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섬긴 데는 온전한 사람, blameless에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밝혀지지만 욥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불평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욥에게 없는 것을 채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게 없으세요. 저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나쁜 생각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선한 마음 같으면 또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욥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 완전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오늘 본문이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고 악에서 떠나고 훌륭한 사람,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은 왜 욥에게서는 아주 그 훈훈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욥이 온전하고 큰 부자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 사람 자신의 부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었단 말이 성경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확실해요. 하나님을 섬긴 데는 뭐 분명합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이건 퀘션마크입니다. 혹시 자기 혼자 하나님 옆에 자기의 잘났다고 자기의 의무만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흠잡을 것이 없어요. 브레임레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600몇십 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만 자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할 일을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다 흉을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 영화배우는 참 이뻐요. 근데 이 친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쁜 것이 연기까지 잘해. 잘생긴 게 연기도 잘해. 그리고 나 예쁘지? 나 잘하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 예쁘죠. 연기도 잘하죠. 잘생겼죠. 근데 별로 이렇게 정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이 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흠잡을 것이 없으면은 인간미가 떨어지기 쉬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의의가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든 마음속으로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경쟁하기가 쉬워요. 겸손해지게는 너보다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는 너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는 말에도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그걸로 부족해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남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만 그러나 이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람의 따뜻한 위로, 특히 인생의 반려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인데 여러분,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 불쌍한 남편 보고 나가 죽으라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돼요.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 구절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느끼던 게 신앙이 굳건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태까지 제가 들은 설교도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욥의 아내에게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욥기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욥과 욥이 아내에게 있는 신앙 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의도일까요? 성경의 흐름은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다는 게 흐름이에요. 이거 대전제라고요. 자, 이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욥의 아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남편을, 욥을 떠나지 않았댔는데 욥의 아내를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평생을 같이 살면서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아는 그 욥의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모진 말을 하는 데는 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남편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오직이나 의로운 척 하면서 저 인간 평소에도 자기 믿음만 좋다고 나를 흉보더니 나를 깔보더니 이럴 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야지 그게 사람이지 저 인간 뭐 질그릇으로 몸을 긁으면서 자기의 의무만 지키겠다고 정말 질린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더 인간적이 아닐까 혹시 이런 걸로 들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 알거든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완전하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배 아내가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갖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욥을 존경하세요? 부럽습니까? 아니면 존경은 해야 할 것 같지만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욥의 아내의 말에 전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욥을 하렵니까?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자식들이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욕되게 했을까봐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아내하고 나란히 손을 잡고 나란히 엎드려서 한 입술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 다 그렇게 못하면은 똑같이 불평하든가.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욥에게 있는 부족함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 욥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내용에 힌트가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역시 자기 손으로 울타리를 한 겹씩 두 겹씩 겹겹이 쌓아가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자꾸 나를 감추고 나를 위장하고 남한테 좀 더 잘 보이겠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욥은 뭐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그 뭐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돈도 많겠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랑까지 받으면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데 사탄이 이걸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래 너도 그 울타리만 벗기면은 너도 별 수 없는 존재 아닐까? 이거 증명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게 바로 요걸 봅니다. 사탄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욥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흠 잡을 만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욥의 그 표면에 있는 의로움도 상당히 중요하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깊은 내면의 의로움을 가지기 원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정말 그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마침 사탄이 찾아오고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이 두르신 울타리 때문이라고 시비를 거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울타리를 일단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욥을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의 바다로 인도하기 위함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문에 이 갑자기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갑자기. 근데 욥에게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단이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이 간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욥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데는 욥이 이런 정도의 사탄의 시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감당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내게 응하고 욥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탄은 물러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이 욥에게 끼친 상처,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문제는 이제부터 남아있습니다. 사탄이 일단 내게는 패배했지만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두고 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싸움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만일 욥이 이런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사탄은 패배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욥을 보다 더 깊고 넓은 믿음의 바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거듭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람이 합력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가도 있죠. 얕은 물에서 발만 축이지 말고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환난의 의미를 우리 소망을 이루는 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은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더 큰 신앙으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욥기 중간쯤 되는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욥기가 끝날 때 욥이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이런 마음은, 이렇게 딱딱한 마음은, 이런 위선된 마음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오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와 그 환난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큰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인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이 신앙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장은 욥은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뭐 꾸밀 게 뭐 있습니까? 다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욥기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위로나 입술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이슬을 위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넓고 깊고 큰 믿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